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서울에서 흉기 공격을 받아 치료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5일 잘 있으며 상태가 아주 좋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한국민들의 많은 성원에 감동을 받았다며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해 곧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시내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 중 괴한의 공격을 받아 얼굴과 손목을 칼로 찔렀습니다. 한국 경찰은 범인이 올해 55살인 김기종으로 25cm 길이의 칼을 휘둘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범행 과정에서 남북 통일을 외쳤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리퍼트 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를 하고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이번 공격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관영 언론을 통해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이 미한 군사훈련을 감행한 미국에 대한 남한 민심의 징벌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미한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의 일부 방어 연습 일정을 하루 앞당겨 5일 오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일부 훈련 목표가 일찍 달성돼 오늘 낮 12시부로 작전을 종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민석 대변인은 일부 연습이 일찍 끝난 것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피습 사건은 무관하다며 과거에도 훈련 목표가 빨리 달성되면 조기에 종료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사령부도 우리는 여러 단계에 걸쳐 이번 연습을 수행하며 사후 강평과 연습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려고 계획된 휴식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키리졸브 훈련은 미국과 한국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훈련의 연합군사훈련입니다. 미국에서 지난주 실직자 수가 다소 증가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5일 발표한 주간 실업수당 신규 신청 건수는 전주보다 7천 건 늘어난 4만 2천 건에 달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겨울 유독 많은 눈이 내려 날씨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6일 지난달 평균 실업률을 발표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2월 한 달 실업률이 전달보다 조금 더 떨어진 5.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지난달 24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 전달에 비해 다소 주춤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년 전 발생한 미국 보스턴 마라톤 테러 용의자 조하르 차르나예프에 대한 재판이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5일 법정의 증인으로 나온 한 희생자는 차르나예프가 폭탄을 터뜨려 무고한 사람들을 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마라톤을 구경하다가 폭탄이 터져 두 다리를 잃은 제프 바우만 씨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바우만은 용의자인 차르나예프의 형이 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길거리에서 자신과 마주쳤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는 용의자 차르나예프가 이슬람 국가와 전쟁을 하는 미국에 대해 보복을 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21살인 차르나예프는 2013년 4월 15일 보스턴 마라톤 경기에서 폭탄을 터뜨려 3명을 살해하고 26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최근 일주일째 에볼라 바이러스 추가 환자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라이베리아에서 일주일간 새 환자가 보고되지 않은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베리아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5일 마지막으로 격리돼 있던 환자를 퇴원시켰습니다. 수도 몬로비아에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에볼라 치료소에 격리돼 있다가 퇴원한 베아트리체 야돌로 씨는 AP통신에 자신은 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이베리아가 에볼라 청정국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의 2배인 42일간 추가 발병 환자가 없어야 합니다. 한편 같은 서아프리카 국가인 시에라리온과 기니의 에볼라 발병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기니는 지난주 51명의 에볼라 환자가 새로 감염됐고 시에라리온은 81명의 추가 감염 사태가 보고됐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3월 6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어제 한국 진보성향 시민단체 대표로부터 테러를 당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경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내에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회의 주최로 초청된 주한미 대사가 참석했던
미 국무부는 미한 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그동안 한글을 적극적으로 배우는 등 소탈한 행보로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북한 인권 개선과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5일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테러 공격을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테러로 앞으로 미한 관계에 파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5일 아침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던 중 한국의 진보성향 시민단체 대표로부터 테러를 당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윤명성 서장은 사건 직후 긴급 기자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경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내에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회의 주최로 초청된 주한 미 대사가 참석했던 김기종으로부터 과도로 피습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리퍼트 대사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강연을 준비하던 도중 민간단체 우리마당의 대표인 김기종 씨로부터 흉기로 오른쪽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공격당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헤드테이블에서 리퍼트 대사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었던 장윤석 민화협 공동상임의장 겸 새누리당 의원은 리퍼트 대사와 담소를 나누던 중 부근 테이블에 앉아있던 범인이 접근해 대사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6번 테이블에 앉았던 범인이 그 통역의 자리인 리퍼트 대사 우측으로 접근을 하면서 뭔가 위해를 이제 가하려는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서 아마 헤드 테이블에 있는 분들은 그 범인을 아마 인지를 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해하는 순간적으로 범인을 덮쳐 홀 바닥에 쓰러뜨렸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범인을 제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피를 많이 흘린 채 병원으로 옮겨져 2시간 반 동안 봉합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퍼트 대사를 치료한 연세의료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측은 리퍼트 대사가 얼굴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주요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남식 연세의료원장입니다.
얼굴 상처는 오른쪽 광대뼈에서 아래턱까지 길이 약 11cm, 깊이 3cm 정도입니다. 다행히 안면 신경이나 침샘 부위 등의 주요 손상은 없었습니다.
병원 측은 또 리퍼트 대사가 왼쪽 팔뚝에 3cm가량 관통상을 당하면서 새끼손가락의 신경과 엄지와 검지를 펼 때 쓰는 신경이 손상됐지만 봉합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테러를 저지른 김 씨는 붙잡힐 당시 미한 연합훈련이 전쟁훈련이라며 이에 반대해서 테러를 했다고 외쳤고 경찰 조사에서도 미한 연합훈련이 남북 화해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범행이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전쟁훈련 때문에 우리 남북 비상사정이 못 만났습니다. 전쟁훈련 비상사정입니다.
이번 테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사건 진상과 배후 세력까지 엄중하게 조사하는 한편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의 주한 외교 사절 등 요인들에 대한 신변 보호와 공관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민화협은 김 씨가 1998년 민화협 회원단체로 등록한 서울시민문화단체 연석회의 대표 자격으로 초청장을 받고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화협은 이 단체가 실제 활동이 없는데도 행정적으로 말소 처리를 못했다며 앞으로 의장단 회의를 열어 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인 김 씨는 지난 2010년 7월 주한 일본 대사에게도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는 등 전과 6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민족화합운동연합이라는 단체의 일원으로 나무 심기 목적으로 8차례 북한에 개성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에도 불구하고 미한 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분별한 폭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미한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 성명을 통해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몰상식한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여기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The US ROK alliance is strong. We will not be deterred by senseless acts of violence.
그러면서 리퍼트 대사가 한국 정부 파트너와 함께 미한 관계 강화 방안과 양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리퍼트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의 뜻을 전달하고 쾌유를 기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 사법당국이 이번 피습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한국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범행 동기에 대해 추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suspect is in custody and US law enforcement is coordinating closely with the Korean National Police who have the lead on the investigation into the assault. We cannot speculate on a motive at this time.
국무부는 리퍼트 대사가 얼굴과 손 등에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은 뒤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면서 그가 트위터에 올린 대로 좋은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리퍼트 대사 피습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폭력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피습으로 부상한 마크 리퍼트 대사에게 4일 전화를 걸어 쾌유를 빌었다고 버네딧 미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미한 대변인은 대통령이 리퍼트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와 그의 아내 로빈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피습 사건 이후 리퍼트 대사와 가진 통화에서 피습 사건을 몰상식한 공격이라고 비판하면서 위로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현숙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십니다. 오늘 워싱턴 뉴스 광장은 어제 발생한 주한 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 대사의 피습 관련 소식 집중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이번 사건이 양국 간 동맹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의 피습 사건은 미한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의 피습 사실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전했습니다. 주철기 수석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한 미 대사에 대한 신체적 공격일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및 경계태세 강화 등 필요한 재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가족과 미국 정부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주수석은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과 대응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외교 사절에 대한 이러한 가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우리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에 대해 자행되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건 수습에 주력했습니다. 안호영 주미대사는 사건 발생 직후 다니엘 러셀 미 동아태 차관보를 긴급 접촉해 유감을 표시했으며 조현동 주미공사도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유감을 전달하고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입니다.
한미 두 나라는 한미 동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흔들리거나 손상될 만큼 그렇게 허약한 관계가 아니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또 이러한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한미동맹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두 나라 간의 의견일치를 봤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긴급차관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범행 동기와 배후 세력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한 신변 보호 책임자도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 외교 사절의 신변 보호와 대사관 등 주한 공간에 대한 경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얀 군당국은 리퍼트 대사의 피습 사건에도 불구하고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제 국방부 입장은 이번 불의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관계를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현재 실시 중인 키리졸브 폴리글 연습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미한 두 나라는 지난 2일부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리퍼트 대사의 조속한 회복을 희망한다면서 대사의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어 한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외교관과 외교시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건은 미한 동맹에 대한 테러이며 정치적 목적의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은 기자입니다.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는 한편 이번 사건이 미한 관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을 미한 동맹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을 통한 문제 해결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는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입니다. 한미동맹은 국가안보의 핵심입니다. 전쟁훈련 반대라는 평화를 외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한국의 오랜 동맹국의 대사에 대한 공격으로 미한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큰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정치적 목적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이런 증오는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한국 정부는 사건 처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테러는 어떤 경우에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한미관계에 이상이 없도록 정부는 사건 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한 외교관과 시설물에 대한 신변보호에 철저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5일 오후 긴급 현안 보고회를 소집해 외교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과 관련해 미한 관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굳건한 만큼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개인의 범행에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의 피습 소식이 알려지자 진보와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잇따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미한 관계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일부 진보단체는 개인 테러를 빌미로 공안 탄압을 증폭시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리퍼트 대사 초청 강연을 주최한 민화협,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는 용납할 수 없는 테러 행위가 일어난 데 대해 통탄하며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화협은 지난 1998년 200여 개의 정당, 종교, 시민, 사회단체가 모여 남북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소통,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마크 리퍼트 대사는 한국인들과의 거리낌 없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리퍼트 대사의 한국 생활은 어땠는지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에 온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1973년생, 올해 42살의 최연소 주한 미국 대사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에 오자마자 자신의 이름을 딴 리퍼트 가족의 한국 이야기라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가족과 일상생활을 공개했습니다. 또 한국어를 배우는 등 한국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국어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마크 리퍼트 대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크 리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로 한국에서 일하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리퍼트 대사는 또 존경하는 인물로 세종대왕을 꼽고 불고기와 비빔밥, 김치 등을 좋아하는 등 평소에도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지난 2월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삼계탕을 먹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직접 사귄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등 서민적인 모습으로 한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서울에서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을 세준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넣어 제임스 윌리엄 세준 리퍼트로 지으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Both mom and baby are doing great, very healthy and happy. Although I wish Sejun would sleep a little more.
리퍼트 대사는 또 인터넷을 통해 수천 년에 걸친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매력적이라며 앞으로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모두 방문하는 게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5일 오전 괴한의 기습 공격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블로그엔 한국인을 대표해 사과한다, 미안하다 등의 수많은 한국인들의 사과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퍼트 대사는 수술을 마친 오후 4시 35분쯤 사회관계망 온라인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현재 잘 있으며 상태도 괜찮고 한국 국민들의 지지에 감동받았다고 밝히면서 한글로 같이 갑시다 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계속해서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으로 앞으로 미한 관계에 어떤 영향이 갈지 이 한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를 연구소 교수를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이 미한 관계에 미칠 영향 그리고 그 파장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우선 그 파장을 얘기하기 전에요. 아, 저도 아주 깊은 충격을 받았고 지금 아주 그 대다수 한국민들이 아주 이 행동에 대해 아주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포트 대사의 그 빠른 건강 회복을 좀 기원하고요.
네.
일단 이 참 이 한미 관계에서 아주 큰 지금 문제가 좀 발생을 했는데 그러나 일단 지금 뭐 우리 정부가 아주 신속하게 그 범행에 대해서 지금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 사안의 성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범이 아닌 공안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과연 단독범인가 혹은 배후에 또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아주 상응할 만한 그런 어떤 처벌을 내릴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것이 한미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이죠. 당연히 이게 정말 극단적인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통해가지고 이 한미관계의 이 파탄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의도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오히려 한미관계가 더 공고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한국민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범인은 미한 연합훈련을 빌미로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대북정책 공조 등 이 미한 동맹에 미칠 영향, 이 부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범인이 이번 그 사건에 동기를 가지고 한미 연합훈련을 반대하는 거였는데 그야말로 이 뭐 북한의 주장이 아주 동조하는 그런 그 의견을 갖고 지금 아주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미 동맹이 더 견고하게 또 대북 정책에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유지해왔던 한미 공조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이 사실 이번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좌절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봐가지고는 이것이 한미 동맹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대북 정책 공조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그 우리 또 한국민들이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사건들이 제가 봐가지고 뭐 한미동맹 대북정책 공조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굳건하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미한 두 나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우선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이번 사건을 일으킨 범인에 대해 가지고 아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자세한 어떤 범행의 동기나 혹은 뭐 배후에 또 어떤 사람이 세력이 없는가 그 연관성 등을 철저하게 파헤쳐 가지고 아주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한미 두 정부는 이제 이번 일은 사실상 이것이 우리 뭐 한미 동맹이나 또 지금 이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한미 연합 훈련 이런 부분에 이제 사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좀 더 정말 한미가 굳건한 공조 속에서 잘 훈련을 좀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북핵 공조를 비롯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한미 공조를 가지고 더 굳건하게 강화시키는 그러한 계기로서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것이 이번 사건을 가지고 한미가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한미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한국에서도 예.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최근 이 과거사 발언으로 미국에 대한 여론이 나빠졌는데요. 이번 테러 행위가 이런 한국의 분위기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그런 분위기에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줄는지 이 말씀도 좀 간단히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그 웬디 셔먼 정무 차관의 발언이 사실 우리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좀 받아들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왜냐 한일 간에 관련된 문제, 특히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일본 정부의 태도가 더 잘못된 부분인데 마치 우리 한국 정부에게 또 우리 한국인에게 한국에 좀 더 책임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감정이 사실은 좀 웬디 셔먼의 차관의 어떤 발언이 적절치 않지 않았나, 부적절한 발언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은 자칫하면은 한미 관계를 파탄시키려고 하는 개인이나 세력에 의해 가지고 악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국 내에서도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남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이 향후 미한 관계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서 남광규 고려대 아세안 문제 연구소 교수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을 일제히 주요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최근 과거사 발언으로 한국에서 논란이 빚어졌던 사실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의 뉴스 전문 CNN 방송은 이번 사건을 발생 직후부터 긴급 속보로 다루며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한국의 좌파 활동가 사이에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화해를 방해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최근 한국에서 반미 시위대가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극좌와 극우 단체들이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시위를 벌이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한국 전쟁을 둘러싸고 한국 내에서 여전히 뿌리 깊은 정치적 갈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리퍼트 대사가 한국 국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미군 주둔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부 한국인들의 경우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데 대해 분개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 신문은 이번 주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됐으며 이런 갈등이 미국 대사 습격 사건으로 연결됐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최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발언 이후 한국 국민들이 미국 외교관들에 대해 분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인터넷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도 최근 셔먼 차관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어난 와중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의 발언으로 한국에서 반미 시위가 확대되는 시점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사건으로 일반인들의 주한 미국 대사 접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실었습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이보다 더 중대한 일도 많았지만 이번 일로 일반 한국인들이 미국 대사를 가깝게 접촉하는 일이 제한될 것이며 이는 큰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4분 지났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행동을 촉발시켰다고 유엔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유엔 회원국들의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자이드 아루세인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제28차 정기회의에서 지난해 활동을 정리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북한과 관련해 이번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이사회의 후속 조치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유엔 안보리 회의 등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행동을 촉발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유엔 회원국들의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조만간 서울에서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서울의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서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키스아퍼 제네바 대표부대사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곧 서울에 개설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pleased about the OACHR office that will soon open in Seoul, which will document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in the PRK.
이 사무소가 북한에서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침해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 인권 개선 요구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apan plans to co-table with the EU the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DPRK.
일본 대표는 이번 결의안에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 설치를 위해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취한 조치들을 환영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3월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현장 사무소 설치를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권고했습니다. 지난 2일 4주일 일정으로 시작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28차 정기회의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는 16일에는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해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인권이사회는 이어 오는 26일이나 27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6.25 전쟁 당시 천여 명의 전쟁 고아를 구한 딘 헤스 미 공군 예비역 대령이 별세했습니다. 이 헤스 대령의 이야기는 책과 영화로 만들어져서 미국에 널리 알려졌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헤스 대령의 삶을 소개합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인 딘 헤스 미 공군 예비역 대령이 3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자택에서 98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헤스 대령은 전쟁 고아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천여 명의 전쟁 고아들을 피신시킨 사연을 담은 그의 수기와 영화는 미국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키기 위한 당시 헤스 대령의 헌신적인 노력은 지난 1957년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영화 전송가에서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You've got to move out of here.
With all these children, there are almost 400.
Well, you can't stay, that's all.
1950년 12월 중공군이 서울로 물밀듯 내려오자 헤스 대령과 미 제5공군사령부 소속 종군 목사 러셀 블레이즈델 대령은 서울에서 돌보고 있던 고아 1,000명을 제주도로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I gotta get some kind of transportation to take some kids to an island. I don't
know. Kids?
Yeah, 300 or 400 of them. Can you help me out?
400? That's impossible.
이들은 16대의 미 공군 수송기를 동원해 고아들을 옮겼습니다. 당초 한국공군이 인천부두에서 탱크 상륙용 선박에 고아들을 태워주기로 했지만 예정일을 나흘이 지나도록 선박이 오지 않아 급하게 미 공군의 협조를 얻은 것입니다. 고아들은 약속 시간을 2시간이나 넘겨 김포공항에 도착했지만 제5공군 소속 수송기들은 적군의 폭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기다려줬습니다. 헤스 대령은 전쟁 수기에서 제일 마지막 차례의 어린이가 C-47 수송기 안으로 걸어들어가 문이 닫히는 순간 내가 느꼈던 그 지극한 감사와 안도감은 내 평생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회고했습니다. 헤스 대령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제주도로 피신시킨 고아들을 계속 돌봤습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기록 영화에는 헤스 대령이 1956년 부인과 함께 제주도의 고아들을 방문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A warm welcome from 607 Korean orphans on Jeju Island greets Colonel Dean Hess as he and his wife visit an institution he helped establish.
이 기록 영화는 헤스 대령의 자비로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을 세웠으며 수기와 영화로부터 얻은 수입으로 계속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헤스 대령은 개인적으로 한국 고아 소녀 한 명을 입양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목사였던 헤스 대령은 미 공군 전투 조종사로 입대했습니다. 1950년 6월 중순 미 극동 공군 사령부에 배속된 그는 한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또 1950년 7월부터 1년간 250여 회나 직접 출격해서 북한군과 싸웠습니다. 한국 공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헤스 대령이 F-51 무스탕 전투기 조종 교육을 통해 항공작전의 불모지였던 초창기 한국 공군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헤스 대령이 조종했던 전투기에는 그의 좌우명인 신념의 조인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고 이는 한국 공군 조종사의 기상을 상징하게 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1분 지났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 방송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로 보내드립니다. 중파는 1188kHz로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고 단파는 5890, 7235kHz로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 9490kHz, 10시부터 자정까지 980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7%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오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흑인 10대가 백인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미국 퍼거슨 시에서는 경찰과 법원에서 상습적인 인종차별이 자행됐다고 미 연방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중국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 전인대가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는데요.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7.5%에서 0.5%포인트 낮춘 7%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 해외 투자에 대한 개방을 더 많은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실제 성장률이 계속 감소를 했었는데요. 올해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낮출 거란 예상 이미 있었죠.
그렇습니다. 실제 경제 성장률이 지난 2007년 14.7%로 최고를 기록했고요.
네.
지난 2010년에 10.4%로 마지막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뒤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성장률 목표를 7.5%로 계속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성장률이 2012년에 7.7%를 기록한 뒤에 2013년에 7% 그리고 지난해 7.4%로 2년 연속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이건 국제경기 불황 그리고 내수 부진에 따른 결과인데요.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제 중국이 뉴노멀, 본격적인 중고속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면서 합리적으로 성장 속도를 유지하면서 성장 방식 전환과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과 경제 구조 조정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또 소비자 물가 상승폭을 3% 정도로 억제하면서 도시 취업자 수를 1천만 명 이상 늘리고 도시 등록 실업률도 4.5%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도 내놓았습니다. 또 올해 재정 적자를 지난해보다 2,700억 위안 미화로 431억 달러가 늘어난 1조 6,200억 위안 미화 2,586억 달러로 배정했습니다.
네. 자, 리 총리가 투자 개방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고요.
네, 이번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외국인 투자 제한 품목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이 들어갔는데요. 특히 서비스업과 일반 제조업에 대한 개방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리커창 총리는 또 올해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을 6% 늘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는데요. 지난해는 3.4% 증가에 그쳤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정부 업무 보고에서 경제 분야 외에 또 어떤 내용이 눈에 띄나요?
네, 리 총리가 오늘 보고에서 환경 문제도 강조했는데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1% 이상 줄이고 앞서 제시한 대기오염 방지 행동 계획의 시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력발전소에서도 오염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대기오염이 심각한 중점 지역에서는 석탄 소비를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환경과 함께 부패 척결도 강조했는데요. 올해 업무 보고에서 이 부패란 말을 이례적으로 8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네.
리 총리는 중국 정부의 부패에 대한 자세가 강경하다면서 어떠한 관용도 베푸지 않을 것이고 부패 정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누구든지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전인대 대변인이 올해 국방 예산을 증액 10% 증액할 거라고 4일 밝혔었는데요. 오늘 업무 보고에서 이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네, 리커창 총리가 업무 보고에서 강력한 군대가 주권과 안전, 발전과 이익을 수호하는 근본적인 보장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새로운 정세 속에서 강군 목표를 바탕으로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연도를 시종일관 근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국방과학연구와 첨단무기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국방과 군대 개혁도 언급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앞서 푸이 전인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방 예산을 묻는 질문에 중국 국무원이 건의한 예산 초안이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난 1,450억 달러 정도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중국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국의 임산부들이요, 미국에 와서 아기를 낳는 원정 출산을 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현지 경찰이 원정 출산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시설 약 20곳을 단속했는데요.
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중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에 필요한 입국 사증 발급부터 입국과 출산, 산후관리를 위한 숙소까지 조직적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네.
원정 출산을 하는 여성에게는 비용으로 미국 돈으로 15,000달러에서 많게는 5만 달러까지 받았다고 하는군요.
네. 왜 미국까지 와서 아기를 낳으려고 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국적을 수여하는 근거가 속지주의입니다.
네.
이게 부모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단 미국 영토 안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에게는 미국 국적을 부여해 줍니다.
네.
원정 출산을 한 중국 임산부들도 이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까지 와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들이 이 아기를 낳고 중국으로 돌아갈 때 이 미국 사회보장번호 그리고 여권을 발급해 주는 것도 계약 조직에 포함시켜 놨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 자녀들이 미국 국적을 갖는 게 유리하다고 여기나 보죠?
네. 중국에서는 많게는 수만 달러까지 들여서 원정 출산을 오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요.
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단속을 보도하면서 중국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대기 오염이 덜하고 교육 제도가 좋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원정 출산에 나선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또 미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자라면 나중에 또 가족들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한편 일부 중국 당국의 한 자녀 갖기 정책을 피해서 미국으로 아기를 더 낳으러 온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한국에서도요 과거에 원정 출산이 문제가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국과 타이완, 터키 등에서도 이 원정 출산이 유행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원정 출산을 하는 게 불법인가요?
미국에 와서 외국인이 아기를 낳는 게 근본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네.
이번 일제 단속에서도 임산부들이 검거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입국 사증을 받고 미국에 들어올 때 이 미국 입국 목적이 출산이 아닌 다른 목적을 댔다면은 이 비자 부정 발급 그리고 여행 기록 조작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아직 이 원정 출산을 온 임산부들이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이번엔 미국 소식인데요. 지난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고요?
네, 보스턴 마라톤 테러가 지난 2013년 4월에 발생했으니까 거의 2년 만에 재판이 시작이 된 셈입니다.
네.
그동안 이 용의자 조하르 차르나예프의 변호인 측에서 이 재판이 열리는 곳을 바꿔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엔 테러가 일어났던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자,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도 잠시 전해주시죠.
네, 당시 보스턴 마라톤 대회 결승점에서 사제폭탄 두 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3명이 목숨을 잃고 260명 이상이 다쳤는데요. 이 당시에 19살이던 용의자 조하르 차르나예프는 경찰 추격을 피해서 숨었다가 체포됐고요. 총상을 입었습니다.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형 타메를라는 도주 과정에서 사망했는데요. 처음에는 경찰 총격이 사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중에는 동생 조하르가 실수로 형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공개된 사건 현장의 이 폐쇄 회로 TV 화면 등을 보면은요, 차르나예프가 범행을 저지른 게 거의 확실한데 재판에서는 뭐가 쟁점인가요?
네, 이 조하르의 국선 변호인인 하비 실버글레이트 씨가 이 조하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르나예프 형제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으로 엄청난 슬픔과 비극이 발생을 했는데 이 조하르가 왜 이런 테러를 저지르게 됐는지는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하르가 당시 미성년자였고 극단주의에 빠진 형의 영향으로 테러에 가담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조하르 변호인단은 테러를 저질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사형을 면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정에서는 이 보스턴 테러 피해자들도 증인으로 나왔었다고요?
예, 당시 살아나면 증인 3명이 당시 끔찍한 상황을 증언했는데요.
네.
이 가운데 2명이 테러 공격으로 다리를 잇는 등 심하게 다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퍼거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네요.
네, 일단 이 사건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네.
지난해 8월이죠. 미국 남부 소도시 퍼건슨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당시에 무장하지 않은 흑인 10대가 백인 경관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며 또 인종 갈등도 고조됐었습니다. 시위와 함께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연방 법무부가 이 퍼거슨시 치안 행정을 전면적으로 조사했는데요. 이번에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법무부는 퍼거슨시 경찰과 법원에서 상습적으로 인종차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는데요. 퍼거슨 주민 가운데 흑인 비율이 67%인데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차량 불신검문을 당한 사람의 85% 그리고 체포된 사람의 93%가 흑인이었습니다.
네.
또 법원에서 흑인들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는 비율이 백인에 비해서 68%나 적었고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이틀 이상 감옥에 갇혔던 사람 가운데 95%가 흑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흑인들이 백인에 비해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미 법무부는 퍼거슨 경찰과 법원의 이런 관행이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 또 평등한 법 적용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그래서 즉각적이고 총체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실제로 장차 퍼거슨 시 당국 등과 함께 개선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난해 사건 당시 총을 발사한 백인 경찰관 대런 윌슨이 기소되지 않은 것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법무부 보고서도 그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네.
대배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총을 쏜 백인 경관이 영반 민권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이 숨진 흑인 10대 마이클 브라운의 가족은 매우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시각 7시 3분 되겠고 해지는 시각 저녁 6시 34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7도입니다. 남포 역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신주 역시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5도입니다. 개성 역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7도입니다. 함흥 날씨 보겠습니다. 역시 하루 종일 맑은 하루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6도입니다. 원산 역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5도입니다. 청진 지역 역시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구름만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는 1에서 2m, 먼바다에서는 2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오전엔 맑습니다.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 0.5에서 1.5m를 이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3월 6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주간 경제뉴스 전해드리고 열렬한 과학세상 만나겠습니다. 또 만나고 싶었습니다. 전해드립니다.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개발도상국에 사는 약 20억에서 3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밀과 쌀, 콩 작물에서 생존하는...
애청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아침 방송, English with you, 역사 속 오늘, 논평과 세계뉴스까지 이어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 봄을 맞아 미국의 소리 방송이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전해드립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50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3월 10일 아침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